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함께 장로님의 기도와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상고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기간, 과거에 성도들이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동안을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루에 한 끼씩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던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길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70여 마일이 되는 짧은 거리지만은 예수님이 전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드리는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길 가면서 주고받은 말씀인데, 아마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한 일주일쯤 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일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후기 근대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후기 근대주의의 특징은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대단히 주관주의적인 subjectivism,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정치도 문화도 사회도 종교도 심지어는 점점 전통적인 원래 진리보다는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빗나가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타임 매거진에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Saddleback Valley Community Church의 목사님이신 릭 워렌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을 가르쳐서 America's Most Influential Pastor,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목적에 따라 사는 삶, 17개월 전에 이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이 미국과 전 세계에 1,500만 권, 15 million 카피가 팔리게 된 책입니다. 왜 이렇게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 말은 이 세대가 사람들이 기독교인마저도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윅 워렌 목사님은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보내셨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아마 예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당신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는 당신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You were created to become like Christ. 당신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당신은 사명, 즉 선교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받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살도록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도록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워서 주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묻기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 속에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나온 일을 뒤로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삶이 정말 주님이 평가하실 때 어떤 삶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따라 살면 놀라운 일이 지금부터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짧은 33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첫째로 나는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헬라 말에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인고 하면은 음식점에서 손님들 앞에서 수건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손님이 물을 원하면 물을 갖다 드리고, 손님이 수건을 원하면 수건을 갖다 드리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서 있는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가르쳐서 섬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돌본다, care for, take care of, 혹은 support someone. 남이 급하게 아픈 일이 있으면 가서 돌봐주고, 다른 사람이 낙심 중에 있으면 찾아가서 소망을 주고, 낭패를 당하였으면 어떻게 도울 일이 없을까요? 가서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리고 교회에서 이 말이 섬긴다는 말이 처음으로 적용이 된 것은,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는 말,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처음 쓸 때 집사는 뭐냐? 남을 도와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오늘 여기 많은 집사님들이 계신데 집사란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종과 같은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입으로만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일하실 때 주님이 뭐 너무나 유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뭐 가만히 주님이 계셔도 수없이 몰려올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기차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약 1년 걸려 가시고, 또 그 다음에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하기를 3번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사마리아 동네를 샅샅이 다니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를 돌보신 것이 주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은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행동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대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기는 본을 보이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우받고 존경받고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지금 다목적실에서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섬기는 중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왕으로나 제사장으로 높은 자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북쪽 갈릴리 나사렛 제일 가난한 가정에 제일 어려운 가정에 제일 어려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맏아들로 내 남동생과 여동생 많은 식구를 거느린 가정의 맏아들로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야말로 아버지 따라다니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품팔이 일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까지 예수님이 세상에 3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님에게 효를 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 섬기느라고 아버지 섬기느라고 십자가 위에서도 요한아 나는 가는데 내 어머니 좀 살펴달라.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복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평안하게 대접받으며 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남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는 삶이 주님이 가르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종으로 에벳 아도나이 The servant of the Lord,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님의 종으로 보내실 때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내가 보내는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출세 못하겠다 그럴런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이렇게 살면 남에게 인정받습니다. 제임스 칼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Good to Great라고 하는 경영학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21명의 연구원들을 다리고 5년 동안 미국의 가장 유명한 28개 회사를 연구한 결과 우수한 최고의 경영자는 어떤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느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겸손한 성품 겸손한 성품을 가진 것과 최고의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겸손한 섬기는 자세를 가진 분이 최상급의 지도자라고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Personal humility with a professional will.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면서 살면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헬라 말에 보면은 안티폴론이라고 하는 말은 in place of many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물론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의 루트론이라는 말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킬 때의 값을 가르쳐서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술을 먹고 심한 사고를 냈을 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재판받기 전에 놓여 나오려고 하면은 보석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보석금이 5,000불이 될 수도 있고 10,000불이 될 수도 있고 10,000불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석금을 못 내어서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값을 내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해방을 위한 값을 ransom money for release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빚을 갚았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s.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내어주었다는 헬라 말의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delivered to them.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자, 내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갚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죽기 위하여 왔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교당한 사람도 있지만 죽을 수는 없어도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는 남의 짐을 지고 고난당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고생하기를 싫어하고 남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조금만 수고하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5분, 3분, 10분 좀 걷는 것마저도 우리 형편에 쉽지도 않는 일이죠. 10분 일찍이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 당하신 일은 죽으려고 오신 이 고난의 삶을 위해서, 우리도 남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좀 수고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느니,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걱정 없이 살다가 한평생 평안하게 죽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각도로 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을 위하여 죄값이 아니라 스스로 자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은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에게 영생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전도의 길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이, 가족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하늘에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은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는 그 사람에게 돈 만불, 이만불 주는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주는 거니까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실은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섬기는 삶.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첫째는 섬기기 위하여 오셨지요. 둘째는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려고 죽으시려고 오셨지요. 그 말은 우리도 남의 짐을 지고 고난당하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영생 주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우리도 전도하면 주님처럼 남에게 영생을 주는 삶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였지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다 네가 복이 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한 거 복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은 약속은 하셨지만 정작 주님은 교회 세우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세우실 약속을 하시고 교회 세우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무슨 준비하셨느냐? 3년 동안 12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 훈련을 하시고 주님은 가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를 참으로 세울 것은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교회를 일어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제자가 되도록 제자 양육을 받고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 따라 이번에 노창수 목사님께서 서울 사랑의 교회 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 제자 양육에 대한 것을 훈련받고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다 성경 공부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변화를 받는 제자가 되고 기도로 성령 충만받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다윗은 전 재산 금은 보화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시고 가시지 않고 우리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성령 받고 교회를 세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 교회는 1985년도에 완성해서 들어왔지만 이제 앞으로 센터빌에 80에이커의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6월달 건축 헌금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천국에 가서 남는 것이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수고한 것과 전도한 것과 헌금한 것, 선교한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준비와 약속하셨는데 이제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섬기면서 살고 십자가 지며 고난당하면서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이것 외에 한 삶은 그냥 기분 좋게 잘 살았다. 그냥 잠깐 동안 행복했다. 그거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